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8월 5일 토요일 저녁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추진 중인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 북한의 석탄 수출 전면 금지 등 강력한 조처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보리는 5일 오후 3시 새 결의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VOA가 4일 입수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연간 대외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달러를 줄이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등 광물과 함께 북한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가 포함됐습니다. 유엔 소식통은 이날 VOA에 북한 정권으로 흘러들어가는 수입이 석탄 수출 금지로 연간 약 4억 달러, 또 철과 철광석 금지로 약 3억 6,400만 달러 줄어들 걸로 예상했습니다. 또 이번에 처음 행해진 북한의 해산물 수출 통제는 연간 3억 달러의 수입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걸 막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당초 예상됐던 대북 원유 수출 금지 조항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서 유엔 회원국들이 기존에 파견된 노동자 외에 추가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안보리는 토요일 오후 3시에 공식 회의를 개최하고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현재로선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안보리 10개 비상임 이사국들 가운데 표결을 반대하거나 미루려는 움직임은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10개 나라의 모임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무장관회의가 오늘 필리핀 마닐라에서 시작됐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가 이어집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은 아세안 회원국 10개국 나라에 미국과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총 27개 나라가 참가하는 대형 국제회의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열리는 만큼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하는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질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 오늘 낮 마닐라에 도착했습니다. 강 장관은 마닐라 도착 후 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계기가 된다면 리 외무상에게 대화를 해야 한다는 점과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 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특별히 최근 제안한 두 가지 제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내일 새벽 마닐라에 도착해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참석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이번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참석하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 외무상을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미국 정부가 어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복귀하기 위한 적합한 조건을 찾기 전까지는 협정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이 유엔에 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그러나 파리 협정 회원국은 협정이 발효되고 3년이 지나기 전에는 탈퇴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여전히 파리 협정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또 파리 협정의 조건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에는 앞으로도 계속 참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1월 독일 본에서 열립니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월 출범한 이래 전임 행정부 말기보다 내부 정보 유출이 3배나 증가했다면서 이를 수사하기 위해 인력 등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서스 장관은 또 비밀 정보를 보도한 언론인들에 대해서 소환장을 발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법무부의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어제 우리는 언론의 중요한 역할을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무죄하는 아니다라면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이들을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법무부와 FBI가 정보 유출에 더 강경하게 대응할 걸 요구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법무부의 지침은 지난 2015년 오바마 행정부가 마련한 것으로 법무부가 정보 유출 조사를 할 때 언론인들의 전화 통화 기록이나 이메일 내역 조사를 보다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드디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자동 판매기라는 것은요, 물건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커다란 어른 키만한 큰 기계인데요, 돈을 넣으면 물건이 바로 밖으로 나옵니다. 뭐 사탕, 초콜릿, 뭐 이런 간단한 군것질, 커피, 장난감, 음료수, 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물품을 자동 판매기로 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값이 좀 싼 물품들인데, 그런데요, 미국 공항에 가보면 이 값비싼 헤드폰이나 휴대용 기기에 필요한 물품들도 이 자동 판매기, 이른바 자판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무인 판매기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간단한 판매 방식이 좀 더 넓게 활용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옷도 자판기로 살 수 있게 되는데요. 일본의 한 의류회사가 미국 내 공항에 이 깡통 속에 옷을 넣어 파는, 이 캔 속에 옷을 넣어 파는 자판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판기 높이가요, 딱 큰 남성의 키 한 180cm 정도인데요. 이 자판기에는 기능성 내복이나 초경량 5리터 재킷 등이 판매가 됩니다. 옷 크기나 색상 선택은 기본이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미국의 한 전자제품 유통업체도 공항에서 180여 개의 자판기를 운영해서 수백만 달러의 매출을 했고요. 화장품 업체도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초간단 쇼핑의 극치, 자판기 구매. 속도는 더디지만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풀어보는 기자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드라마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곡 듣고 가보겠습니다. The Stylistics가 부릅니다. You Are Everything 들어보시죠.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백인 입학 역차별. 미국 법무부가 백인 역차별을 이유로 들어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운용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와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 문건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으로 인해서 차별받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의도적인 인종 기반 차별이라는 표현 등에 비춰봤을 때 흑인이나 중남미계에 주어지는 혜택 폐지를 겨냥했다는 것이 관련 단체들의 해석인데요. 이 소수인종 우대 정책 반대론자들은 흑인이나 중남미계, 라틴계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이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적이 더 좋은 백인이나 동양인 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은 엇갈려왔는데요.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시민권 담당 부서장을 지낸 로저 클래그 평등한 기회를 위한 센터장은 법무부의 이 같은 계획을 환영한다면서 미국 사회가 다인종화된 상황에서 이미 해야 했던 일이라고 강조한 반면 진보 성향 변호사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억압받는 소수인종이 직면한 독특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부서라면서 해당 부서가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일을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6월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한 재상고 안건을 놓고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합헌 판정을 내렸는데요. 연방대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지지하지만 다른 학생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었습니다. 자, 이번 조사로 인해서 미국 내 대학교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Black Swan. 흑색의 백조, 바로 흑인 여성 무용수로서 성공한 미스티 코프랜드를 일컫는 말입니다. 2년 전 흑인 최초로 미국의 대표적인 발레단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의 수석 무용수로 발탁돼 주목받았던 35살 발레리나 미스티 코플랜드가 이번엔 세계적인 고급 화장품 브랜드의 모델이 돼 화제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녀가 흑인 최초로 1940년 창단된 미국의 대표적인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가 된 것은 입단 15년 만의 일이었는데요. 유독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심한 발레 무대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됐었습니다. 2년 전이라면 특히 미국 내 인종 갈등이 고조됐던 때라 이 무용수는 그해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에 뽑히기도 했는데요. 한 방송에서는 특집 방송을 제작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무용수 모델이 주목받는 남다른 이유는요. 발레리나로서 뛰어난 체형은 물론이고 불우한 가정 환경을 극복한 이야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거듭된 결혼으로 이사를 매우 자주 다니면서 불안정한 청소년기를 보냈었는데요. 결국 자신의 진로를 선택했지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갈색 피부 때문에 유명한 발레단의 프로그램에 거절당했고 발레의 대표 작품 백조의 호수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이 같은 차별을 압도적인 기량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코프랜드는요, 각자의 꿈을 향해 달리는 이들을 향해 나는 하루하루를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라 여기고 맞이한다라면서 꿈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는 당부의 말도 전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1일자 보도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8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4형의 대기권 재진입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재진입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2일자 보도입니다. 북한이 올해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불참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공개됐습니다. 미국 여권을 갖고 특별 승인 없이 북한에 가면 그 여권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3일자 보도입니다. 미국의 구호단체가 북한의 결핵과 간염 환자들을 위해 영양쌀을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금까지 북한에 230만여 끼의 영양쌀을 제공했습니다. 1958년 8월 북한 정권을 충격에 빠뜨린 모스크바 북한 유학생들의 집단 망명 사건이 발생한 지 꼭 59년이 됐습니다. 당시 북한 유학생들은 김일성 우상화에 반대해 사상 투쟁을 벌이다 망명을 선택했는데요. 이들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김종훈 씨와의 인터뷰 내용 심층 취재로 보도해드렸습니다. 4일자 보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안보 최고 책임자들이 3일 첫 화상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기자수첩 문 열었습니다. 취재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또 뒷이야기 좀 대화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앞서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1958년에 북한 정권의 충격을 빠뜨렸던 이 모스크바 북한 유학생들의 집단 망명 사건이 발생한 지 올해로 59년이 됐다고 하네요. 당시 북한 유학생들이 김일성 우상화에 반대해서 사상 투쟁을 벌이다가 이 망명을 선택한 것인데요. 이들 중에 유일한 생존자가 있습니다. 김종우 씨인데 저희가 이번 주에 심층 보도로 인터뷰 기사 내용 보도해드렸는데요.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모스크바 유학생 집단 망명. 이게 북한에서는 금기시되는 얘기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게 뭐야 하고 좀 생소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그 북한 김일성 정권의 그 반대한 운동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북한 정부가 굳이 꺼내서 사람들한테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금기시되었던 거죠.
네. 당시 상황을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예. 북한이 유학생들을 옛 소련에 보내는 건 이제 1946년, 47년부터 뭐 시작됐다고 하는데, 한국 전쟁이 끝난 뒤에 다시 이제 그 소련과 협의를 해서 한 50여 명을 모스크바에 유학을 보냅니다.
네.
그래서 여러 대학에 이제 보냈죠. 그 중에 한 대학이 바로 김종훈 씨가 다녔던 소련 전현맹 국립영화대학입니다.
네,
이 학교에 총 10명의 그 북한 유학생들이 공부를 했다고 해요.
네.
이제 그중에 8명이 이제 망명을 한 사건인데요. 당시만 해도 좀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그 10명 중에 8명이나
네.
집단적으로 이제 망명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게 당시 그 북한의 그 정치, 그 다음에 소련의 정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1956년도죠. 소련에서 어떤 큰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20차 당대회에서 스탈린의 우상화, 독재를 이 후르츠초프 서기장이 강력하게 이제 비판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여파가 그 북한에도 미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그 당시 그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라든가 독재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야, 우리도 그 민주적 공산주의를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개인 독재가 아니라 그 공산주의라는 게 이렇게 모든 만민이 다 평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결국 스탈린 우상화를 추진했고 북한에서는 김일성 우상화를 추진했었는데 소련에서 이제 비판적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북한에서도 그 연안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독재와 우상화에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마침 그 연안파의 중요한 인물 중 인물의 그 아들이 이 영화대학에 있었습니다.
네.
그 허웅배 씨라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숙청되고 그 아버지 친구들이 다 이제 처형되거나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죠? 평양에 가면 자기도 숙청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때부터 모스크바에서 이제 이분이 처음으로 반대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죠. 김일성 독재 우상화는 인간을 우상화라는 건 공산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면서. 근데 그 당시 그 좀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이 한 사람이 만약에 그런 반역 또는 정권에 대항하는 운동을 벌이면
네.
같이 다니던 학생들도 집단적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사상으로 오염됐기 때문에 같은 친구들도 마찬가지다.
네.
그래서 그 친구들도 처음엔 쉬쉬하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다. 같이 처벌받겠다니까 같이 이제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방송에도 나갔습니다만 이 김일성이 사실은 가짜 김일성이고 원래는 김성주였다로부터 시작해서
네.
6.25 전쟁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노동당 중앙위원회 편지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소련의 망명을 신청하게 된 거죠.
네. 10명 중에 8명이 망명을 했다고
네네.
하는데 그 나머지 2명은?
2명은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한 명은 이제 상당히 그 병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병 치료차 돌아간 거고 또 한 명은 재밌는 인물인데 김순자 씨라고 여자입니다.
네.
근데 이 김순자 씨가 예전에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가정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러시아어도 가르치고
네.
여전히 그랬기 때문에
네.
자신은 돌아가도 이 김정일과 아주 든든한 이제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자기는
네.
숙청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이제 강한 신뢰를 갖고 돌아갔다고 하는군요.
네.
근데 그 위의 스토리는 이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연안파 숙청의 동기가 됐다라고 했는데요.
예.
연안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연안파란 뭐 잘 알려졌다시피 중국 공산당에 투신했던 그 예전 그 한국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인데요.
네.
아까 그때는 뭐 남북한이 따로 없었죠. 일제 시대
네.
때니까
네.
일제 강점기 시대 때니까 그 중에 네. 이제 모택동 그 마오쩌둥을 따라서 연안까지 장정에 참여했다. 그래서 이제 연안파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팔로군 출신들과 그를 따르는 인물들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팔로군 포병 사령관을 지낸 무정이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1958년에 그 이제 8월 종파 사건이라고 북한에서 벌어지는데 그때 이제 숙청됐던 김두봉, 최창익, 박창옥, 양계, 김민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연안파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그 앞서 말씀드렸던 무정이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 6.25 전쟁 때 북한군 전선사령부 산하 2군 단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제 처음에는 북한이 앞서다가 나중에 이제 평양까지 이제 미군 미연합군과 유엔 연합군과 한국이 이제 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평양을 사수해라 하고 김일성 주석이 그 무정에게 맡겼는데 그리고 그 김일성 주석은 이제 위로 달아난 거죠. 도주한 거죠.
네.
근데 결국은 평양을 뺏겼죠.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도피주의자라고 무정을 이제 숙청하게 되는 거죠.
네.
자신이 도주했지만 그 책임을 무정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게 역사학자들의 이제 증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연안파들이 그때도 이제 살아남았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김일성 독재 우상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걸림돌.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인 공산주의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숙청되게 됩니다. 뭐
네.
1차로는 뭐 잘 알려진 인물이죠. 그 1단계 숙청이 그 박헌영, 뭐 이승현, 미제 스파이로 누명을 씌워서 이제 했고 2단계로는 소련파, 이 허가희 같은 인물이
네.
대표적인데요. 또 이 독재와 우상화의 이제 좀 걸림돌이 되는 인물이라 그래서 이게 그 소련하고 같이 붙어서 우리의 민족 정신을 이제 또 국가 정신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누명을 쓰여서 이제 숙청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네.
말씀드렸던 연안파 마지막으로 갑산파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김일성 우상화의 그 1인 지배 체제가 이제 굳혀지게 되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참 긴 얘기인데요.
그렇죠.
네.
이게 뭐 10분, 15분 안에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짧게 잘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네.
김종훈 씨가 망명한 뒤에 지금 네.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게 1932년 정월 초월호 1월 1일생이니까 만으로 85살. 사실상 86, 7살쯤 이제 되는 거죠.
그럼 그동안 쭉 어디에서 살았나요? 네.
그 방송에도 잠깐 나갔습니다만 그 이 망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김일성 독재 우상화에 투쟁하려고는 그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네.
근데 그 소련 정부가 그런 것을 막았죠. 왜냐하면은 이 인간 독재화에는 반대라지만 그때 그 혈맹 까지 불릴 정도로 가깝지 않았습니까? 소련과 북한이
네.
그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8명을 각지로 흩었다고 해요. 한 명은 서쪽 우크라이나, 한 명은 동쪽 우르크츠, 한 명은 좌푸쿠. 그래서 이 김종훈 선생도 이 좌푸쿠 끝으로 가서 그 1년 12달 중에 10달은 겨울인 그런 엄청나게 추운 지역.
혼자서.
6개월은 낮, 6개월은 밤. 네. 혼자 있었죠.
네.
그러니까 너무나 뭐 러시아 가 뭐 세계에서 가장 큰 네.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동료들과 그런 뭐 버리려던 운동도 하지 못하고 너무나 외롭게 또 고향 생각도 지내면서 이제 살다가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다섯 개 국적을 가졌다 그러죠. 처음에는
네.
일제 시대 때는 일본 국민, 뭐 무국적, 뭐 소련 국민. 지금은 이제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거죠.
네, 한국에도 갔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냉전
어땠을까요? 네.
냉전 뒤에 이제 한국의 언론재단에 초청을 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소련에서 그 영화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네.
카메라맨, 영화 촬영사로 계속 일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신문사에서도 이제 일하게 됐는데 그 냉전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동유럽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이 언론재단의 초청을 받아서 처음으로 갔는데 가서 아주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카자흐스탄도 결국은 옛 소련의 연방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매일 그 카자흐스탄에서 보여주는 남한의 모습은 그 난지도라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의 그 거지들의 모습이라든가 그 국회에서 막 의원들이 싸우는 모습이라든가
안 좋은 모습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야 이게 남한은 이제 거지들로 들끓고 있구나 뭐 이렇게 그리고 또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일부 부자들만 사는 근데 갔더니만 놀란 거죠.
언제 간 건가요?
1990년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집집마다 다 자가용들이 있고 옛날 전쟁 때 봤던 그 남한이 아니라
네.
이번이 그 6.25 전쟁 때 그 소대장으로 3년 동안 이제 싸웠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남한의 사정을 이제 봤죠. 그걸 싸우면서. 근데
네.
이건 완전히 다른 나라로 탈바꿈했기 때문에 이제 놀랬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다시금 자기가 남북한의 그런 현실을 다시 보게 됐다. 반면에 북한은 3대 세습이 21세기에도 이루어지는 이 너무나 그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에 크게 실망하고 그러면서 남한에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마음도 갖게 된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합니다.
네. 혹시 이런 질문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망명을 후회한 적이 있는가?
후회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에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말이었고
네.
이게 북한 국민들에게 거짓말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김일성이라는 인물 자체가 사실은 김성주였고 여러 가지로 거짓말로 점철돼 있고 전쟁도 거짓말로 해서 미군이나 그러니까 한국이 먼저 쳐들어왔다고 거짓말을 해서
네.
당시 그 전쟁 그 6.25 전쟁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왜 국민들을 이렇게 속여서 전쟁에 나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죽이게 하고
네.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왜 미군에게 미제국주의나 남한에게 돌리냐 이제 그런 이제 주장을 펼치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짓말로 오염된 것들에 대해서 자신과 또 친구들은 진정으로 좀 싸우고 싶었다.
네,
어쨌거나 동기는 좀 헝벨한 친구부터 시작됐지만
네.
진실을 위한 투쟁이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고 하지만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이제 숙청되고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생각이 교차하신다는 말도 하시더군요.
네. 그런데 고무풍선에
네.
신라면을 실어서 북한에 보내고 싶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신라면?
네.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국민들, 북한 주민들이 너무나 거짓말로 점철된 역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네.
진실을 알려줄 때 그분들이 진실을 깨닫고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여러 뭐 정치적 방안, 북한의 변화 방안, 뭐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분은 이제 그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라면 이렇게 좋은 라면들 북한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음식을 보내는 것. 근데 음식을 그냥 정부 통로로 보내면 아무래도 전용되고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손에 많이 들어가니까 풍선을 통해서 이 라면을 보내자는 것. 그다음에 DMZ 주변의 확성기 방송을 지금 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은 오히려 북한의 젊은 군인들이 진실을 알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 이 확성기 일을 통해서 외부의 진실, 6.25 전쟁의 진실, 김일성이 진짜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게 그때부터 화해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6.25 전쟁으로 인해서 증오감이 있었다면 그 증오감을 없애주는 데부터 화해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훈 씨 인터뷰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 좀 가슴에 남는데요. 어찌 조국을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부모,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이미 다 사망은 했겠지만은요.
네네.
네, 하지만 젊었을 때 떠나온 고향 평생 그리워하겠죠.
네, 황해남도 해주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좀 실향민들의 마음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음 순서 넘어가도록 하죠. 문 리버 골랐는데요. 미국 재즈 가수 앤디 윌리엄스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워싱턴에서 벨기에 출신 사진작가의 쿠바와 북한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복 차림의 북한 학생들이 교실에서 시청각 학습을 받고 있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수업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붙어있지 않은 이 북한 교실 사진은 벨기에 사진작가 칼드 카이저 씨가 지난 2015년에 찍었습니다. 사방이 건물로 막힌 쿠바의 한 마을의 풍경도 보입니다. 마을 골목에서 권투 경기를 벌이고 있는 쿠바인들. 커다란 링 위에는 심판과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아메리칸 대학교 카젠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State of Mind, Cuba and North Korea, 도시의 정신, 쿠바와 북한이란 주제의 사진 전시회에 출품된 사진들입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카이저 씨가 지난 2015년 쿠바와 북한을 여행하며 찍은 수백 장의 사진 가운데 60여 점이 소개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올 10월 출간되는 북한 사진집에 실릴 250여 장의 사진들 가운데 30장만이 소개됐는데요. 네 차례에 걸쳐 60일간 체류하며 찍은 사진들입니다. 카이저 씨는 자신이 찍은 북한 사진들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These projects are, you know, from 10, 15 years ago, so I thought, you know, it was certainly time to do something new because North Korea has changed a lot in the last 4 or 5 years.
지금까지 알려진 세계적인 작가들의 북한 사진들은 이미 10년이 지났지만 자신이 찍은 사진들은 변화된 북한의 최근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전시회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You have Western propaganda, you have Asian propaganda, Korean propaganda. I mean, everything is what we see in the news or we read in the magazines. Everything is colored.
서방이나 아시아 등 어떤 나라든 체제 선전을 하고 있고 대중은 이런 내용을 신문과 잡지, 책으로 접하지만 실제로 가봐야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전시회에 소개된 북한 사진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과 몇몇 도시의 감춰진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타가소 어린이들이 단체로 교사의 동작을 따라하는 장면, 제복을 입은 어린이들이 광장에서 체조하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 속옷 차림으로 TV 앞에서 혼자 여가를 즐기는 북한 남성의 모습도 보입니다. 깨끗한 평양시 지하철역 풍경, 텅 빈 양궁 연습장과 수영 체조 선수들의 훈련 모습, 놀이공원에서 유흥을 즐기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 등입니다. 카이저 씨는 4만 5천 달러의 경비를 들여 평양과 개성, 원산, 신의주, 단둥, 금강산, 백두산, 국경 지역 등 250여 곳을 방문했는데요. 어려움이 많았지만 사진 작가로서 가장 힘든 작업을 했고 강력한 이미지들을 담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올해 북한에서 찍은 사진들은 10월에 출간되는 DPR 코리아 그랜드 투어에 실리며 이 책이 자신의 18번째 사진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6월 중순 시작돼 이달 중순까지 두 달간 계속될 예정인데요. 개막일인 지난 6월 17일 100여 명의 미국인들이 전시회장을 찾았습니다. 미국인들은 북한과 쿠바, 두 공산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상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점을 매우 흥미롭게 여겼습니다. 특히 두 공산국가의 다른 점들을 느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루이스라는 이름의 40대 여성입니다.
It seems very all the scenes seem very scripted. There don't seem to be many scenes where people are just being themselves. You know, in contrast to the Cuban pictures where people are just being themselves and being a bit more comfortable, in each of the scenes that the photographer has taken, it's either performance or you know, where in contrast
북한 사진에서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행동이 각본에 짜인 듯 보였지만 쿠바 사진에서는 사람들의 몸짓이 자연스러웠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 루이스 씨는 두 공산국가 모두 주민들이 정권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없지만 현재 쿠바는 달라지고 있고 또 정권을 비판했을 때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로 향하지만 쿠바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낸시라는 이름의 여성도 같은 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I noticed that the pictures of Cuba have more to do with family life, like weddings. I think there was one picture where they're in an amusement park, a woman's falling asleep or whatever. It's more of a natural, you know, everyday, day-to-day type situation, okay?
쿠바 사진들에는 결혼하는 상황이나 졸고 있는 사람들 등 일반 가정의 평범한 일상이 담겼지만 북한 사진 속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데이비드라는 이름의 남성은 사진 속 북한 주민들은 한결같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면서 누군가의 명령 아래 놓여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Photos that they show, they make a point of having all the people looking the same in the same direction. Even if they're enjoying something, whereas in the Cuban pictures, they're more casual, looking different directions, less alike. Well, I didn't get that until I saw the information plaque on the wall.
반면 사진 속 쿠바 사람들은 더욱 자유롭고 각기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사진과 나란히 소개된 30여 점의 쿠바 사진 속 풍경은 정돈된 모습이 드물고 사람들의 표정에 꾸밈이 없습니다. 놀이기구를 탄 쿠바인과 놀이기구 조정실에 잠들어 있는 직원, 피델 카스트로의 얼굴과 일본 미니어 사진 등이 구석에 쌓여 있는 쿠바의 한 가정집도 이색적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 이름이 찍힌 옷을 입은 나이 든 쿠바 남성, 놀이공원 앞에 익힌 돼지 머리를 놓고 장사하는 상인의 모습 등입니다. 1년 전 북한의 현대미술 전시회를 주관했던 조지타운 대학교 문범강 교수는 이번 전시회 작품들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밝혔는데요. 사진작가가 원하는 대로 찍지 못했던 것 같다며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미리 찍어서는 안 되는 건 아예 허락을 안 하고 또 찍더라도 그것을 다시 보고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국가의 어떤 이미지에 그 손상이 가는 거는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죠. 알잖아요. 지금 이 사진전을 보면은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하고 사진가하고의 그 말하자면 약간의 무건의 그 협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가로서의 정말 찍고 싶은 거 또 찍었어도 자기가 발표를 하고 싶은 거를 못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문 교수는 북한 사진에서 발견되는 주민들의 모습이 체제에 갇혀있는 모습이지만 그것이 북한 주민의 일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이저 씨는 북한 사진집 출간과 사진 전시회를 거의 10년에 걸쳐 준비했다는데요. 쿠바와 북한의 차이점은 주민들의 지도자에 대한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Behind the ideal of communism, they are totally in respect to their leader still, you know. That's certainly not the case in Cuba. They're tired of that system. They want change, they want transition. I'm not so sure about North Korea. It's very hard to see that. But it's a system that works, you know. It works better than in Cuba.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지만 쿠바 사람들은 지도자에 대한 피로감이 컸고 변화를 원하고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카이저 씨는 북한 체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모든 것이 정돈되고 범죄가 없는 주체사상 국가인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이저 씨는 북한에서는 늘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연출된다며 북한은 살고 싶지 않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였다고 말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1804년 7월 11일 알렉산더 해밀턴과 아론 번은 바위 절벽 아래에 마주 섰습니다.
두 사람은 권총에 실탄을 장전했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 아론 버. 두 분 다 준비됐습니까?
신호가 떨어지는 순간 서로를 향해 총알이 날아갔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몸을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신문들은 일제히 해밀턴의 죽음을 보도했습니다. 해밀턴 편에 섰던 사람들은 아론 버를 살인자라며 비난했습니다. 아론 버는 부통령 임기가 끝난 뒤부터는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15부 아론 버의 신생국 건설의 꿈.
역사가들은 아론 버가 공직에서 물러난 뒤 특이한 비밀 구상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론 버는 신생국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전 상원의원인 조나탄 데이튼과 루이지애나 지역의 군인 총독인 제임스 윌킨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금과 선박이 필요합니다. 아메리카 서부와 멕시코를 포함하는 지역에 새로운 국가가 건설된다면 미국 서부의 주들은 아메리카 합중국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겁니다.
새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아론 버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아론 버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가족들이나 아일랜드 출신의 재력가, 심지어 영국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론 버가 과연 실제로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는 멕시코를 차지하려 했는지, 아니면 미 합중국의 서부를 떼어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 했는지 정확한 내용은 아직도 분명치 않습니다. 하지만 아론 버의 비밀 행적은 2년 동안이나 계속됐고, 역사가들은 아론 버가 미국 주재 영국 대사에게도 새로운 국가 건설에 대한 계획을 제시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흥미로운 계획입니다. 우리 영국은 당신의 구상을 환영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국에 요청해서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메리카 서부와 멕시코를 포함하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금과 선박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 같아서는 당장 도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 영국이 워낙 거리가 머니까 이런저런 내용이 오고 가려면 적어도 4개월은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 주재의 영국 대사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아론 버는 4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론 버는 오하이오 강과 미시시피 강을 따라 항구 도시인 뉴올린즈로 가서 재력가들을 만나 신생국 건설에 대한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아론 버는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미국과 스페인이 전쟁을 벌인다면 서부지역 사람들은 저 아론 버에게 동조해서 스페인 통치자들에게 반기를 들 겁니다. 저를 믿으시고 스페인과 전쟁을 벌인다는 결단을 내리시죠.
그에 대한 소문은 저도 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을 다니면서 신생국 건설을 위해 자금을 구하러 다닌다지요. 신문 기자들까지 나서서 아론버의 행동이 미 합중국을 분열시킬 수 있다면서 비판하고 있는 반인데 지금 저에게 스페인과 전쟁을 벌이라고 종용하고 있군요. 잘 들으시오, 아론버. 미국이 스페인과 전쟁을 벌이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겁니다.
아론버의 계획에 동조했던 제임스 윌킨슨 장군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루이지애나 영토 책임자인 제임스 윌킨슨 장군이 저에게 지금 미국 남부에서 누군가가 군인 만 명을 뉴올리언즈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하는군요. 이 군인들은 루이지애나 영토와 멕시코를 점령할 수도 있다면서 이 일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도 적혀 있고요. 아론버의 행동을 즉각 중단시켜야겠습니다. 제임스 윌킨슨 장군의 편지를 증거물로 채택하고 지금 당장 강요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강요 회의는 모든 미국 군 지휘관들은 아론버의 행동을 중단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이를 국민에게 공표했습니다.
지금 미합중국 어딘가에서는 스페인에 대항하는 세력이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그 활동에 개입돼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즉시 손을 떼야 합니다. 아론버는 서부 지역을 연방에서 분리시키고 멕시코를 합병시키려 하고 있지만 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제가 그냥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겁니다. 서부 지역이 연방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이와 관련된 어떤 계획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론보가 정말 뉴올리언즈를 차지하려고 했다면 그 죄가 분명합니다. 국민을 선동해서 정부의 반기를 드는 전쟁을 벌이는 행위는 명백한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1807년 아론버가 체포돼 버지니아주 리치몬드로 압송됐습니다. 연방 대배심이 설치돼 재판에 회부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심의했고 얼마 뒤 대배심은 아론버를 반역 혐의로 공식 기소했습니다. 신생국 건설을 꿈꾸던 아론버는 존 마샬 대법원장 앞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스스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반역은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제가 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아론버는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잘못된 보도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못된 짐작들을 근거로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루이지애나 영토 책임자인 제임스 윌킨슨이 대통령께 저에 대해 근거 없는 보고서를 전했고 대통령은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이를 국민에게 공포해버렸습니다. 국민들은 또 어떻습니까? 온 나라 전체가 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미 합중국이 추구하는 정의란 말입니까?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아론보의 유죄가 증명되길 바랐습니다. 전국에 있는 정부 관리들에게 아론보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증인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제퍼슨 대통령이 아론보의 재판을 정치 싸움에 악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자,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95년 8월 5일 오늘 19세기 노동운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독일의 사회주의자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7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20년 독일의 라인즈에서 태어난 엥겔스는 평소 문학에 관심이 많아 평론이나 시 등을 신문에 발표했으며 지배계급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럽사회는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공장에서는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갔고 물건들은 매일매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한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졌고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던 엥겔스는 1844년 독일의 사회주의자이자 마르크스주의를 창시한 칼 마르크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이후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다가 1848년 공산주의자 동맹을 위한 강령인 공산당 선언을 발표합니다.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by Karl Marx and Friedrich Engels. A specter is haunting Europe.
엥겔스는 이후 1883년 마르크스가 죽은 뒤에도 마르크스주의를 보급하고 국제노동운동에 힘쓰다가 1895년 오늘 암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1962년 8월 5일 오늘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 이브의 모든 것으로 유명한 미국 최고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자살로 보여지는 의문의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26년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마릴린 먼로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멀로는 16살 때 처음으로 결혼하지만 4년 뒤 이혼하고 이후 야구선수 조 디마지오, 극작가 아서 밀러와도 결혼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마릴린 멀로는 1950년 영화 아스팔트 정글을 통해 연기를 인정받기 시작하고 이후 영화 나이아가라에서 주연을 맡아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1955년 개봉된 영화 7년 만에 외출에서 그녀가 입고 있던 치마가 지하철 환풍구 바람에 말려 올라가는 장면은 마릴린 먼로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게 됩니다. 이후 왕자와 쇼걸을 포함해 다수의 영화에 출연하며 큰 사랑을 받은 마릴린 먼로는 하지만 1962년 오늘 36살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